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에도 일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에도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에도 우리에게는 쉼을 주시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건데,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깨닫고 또 확인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다는 것,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이름을 통해서 주시는 그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이 믿음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생명의 은혜가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밝혀주는 그러한 증거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도 자신을 위한 증인, 증거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증인이고 증거라고 하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나를 위한 증인, 너무나 중요한 증거들이 있으니까 이것을 통해서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2절에 보면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그 증언이 참인 줄 알노라. 그래서 참인 줄 아노라.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고 또 나를 위해서 증언하시는 그 증언, 또 그분이 주신 그 증거들이, 바로 나를 분명하게 가르치고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제가 주부에도 적어놨지만 요한복음 5장 뒷부분에 나온 거예요. 첫 번째는 세례요한, 또 두 번째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 세 번째는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네 번째는 구약성경, 그리고 다섯 번째는 모세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와서 먼저 증거했고, 세례요한을 통해서 준비가 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공생애를 통해서 행하시는 그 기적들, 나타나는 그 표적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고칠 수 있는 그러한 질병들을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도 고쳐주시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정말 고칠 수 없는, 하늘의 권세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고칠 수 없는 그러한 병들, 질병들,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면서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나중에는 변화산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님이 자신의 아들이라고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뿐만 아니라 변화산에서,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죽으신 후에 그 백부장을 통해서 바로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러한 고백들이 있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주지 않았느냐, 이 성경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시편을 통해서, 선지자들의 글을 통해서, 이 성경에서 나를 가르친 것들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주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다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까지, 모세는 그 율법을 기록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제일 먼저 그 주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한 정말 상징적인 중요한 인물인데, 그 모든 인물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중요한 것은, 그냥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먼저 보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나의 동역자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나를 돕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전혀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에 그러한 세례요한 같은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 어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기적들을 경험하며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할 때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내 마음속에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려지는 거예요. 이 길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불편하고 가서는 안 되는 길인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막 주시는 거예요. 가야 된다고.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했을 때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막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계획들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모세와 같은 사람, 또 내가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했을 때 나를 인도해 주는, 단순히 두격자가 아니라 나를 인도해 주는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증인, 증거들이 있음을 믿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증인들, 증거들은 구체적으로 어느 삶과 어느 환경 가운데 나옵니까? 예수님의 그 3년의 공생애를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단순히 이러한 증인, 증거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그 삶을 통해서,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자신의 그 말을 통해서 또 자신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바로 메시아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10장을 보면 이 5장의 그 10장의 배경이 유대인들이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절기들이 그 배경으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절기들을 통해서 바로 자신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5장에서는 안식일과 관련되어 있고 6장은 유월절과 관련되어 있고 그 다음에 7장, 8장, 9절은 초막절, 10장은 수전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절기들은 어떠한 절기들입니까? 바로 누구를 위한 절기예요?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하나님께서 주셨고 또 자기 자신들이 지키기로 결단한 그러한 절기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절기들을 통해서 바로 자신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증거하는데 어떤 때는 그 절기들을 잘 지키는 것으로, 잘 지키는 것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절기들을, 그 절기들에서 그 절기들의 안식일에 특별히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하면서 그 안식일을 어기면서 안식일에 죄를 범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아니 유대인들의 입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죄를 범하시는 거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자신이 바로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런 행동들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잘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 미워하게 돼요. 예수님을 더 싫어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더 그 안식일을 막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과정 가운데 무엇을 예수님께서 보여주냐면 하늘의 권세가 내게 있다는 것을 너희들에게 내가 가르쳐준다고 말씀하세요. 하늘의 권세가 내게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시기 위해서 병자를 고쳐주시는데 죄사함을 먼저 선포하는 거예요. 죄사함은 누구의 권세입니까? 하나님의 권세예요. 그 하나님의 권세를 지금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죄가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고칠 수 없는 그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배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는 그 병자를 고쳐주면서 너가 누웠던 그 자리를 들고 가라고 얘기해요.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병자에게, 고침을 받은 병자에게 나중에 나타나셔, 다시 나타나셔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죄를 짓지 말라고 해요. 요한복음 5장 14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이 말씀을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생기는 어렵고 힘든 것들 분명히 무엇과 연결되어 있어요? 죄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함부로 모든 것을 다 죄와 연결시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당하는 어려움들이 바로 우리의 죄와 관련돼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우리가 이 38년 된 병자가 죄 때문에 이러한 병을 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쳐주시고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인들에게 분명히 죄가 되는 안식일에 자리를 들보고 하는 그것을 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면서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한 거예요. 이 중풍병자 입장에서는 그 유대인들이 막 자기를 책망할 때, 너 왜 자리를 들고 다녀? 너 왜 유대인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러한 죄를 짓고 있어? 막 얘기할 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중풍병자는 38년 동안 누워 있었습니다. 어디에 누워 있어 있냐면 베데스다라는 못가에 누워 있는 거예요. 물이 동할 때에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은 고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전설이에요. 고침을 받은 사람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 전설이 내려오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같이 있는 거예요. 왜요? 더 이상 소망이 없으니까. 더 이상 기댈 데가 없으니까. 더 이상 고침을 받을 데가 없으니까 그래도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 38년 된 병자는 자기가 그러잖아요. 나를 옮겨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물이 통할 때 들어갈 수 있는 힘마저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고침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는 거예요. 하지만 갈 데가 없으니까, 더 이상 소망이 없으니까 그곳에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겠어요. 그리고 동시에 얼마나 외롭겠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우리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소망이 아닌 것을 소망으로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망이 아닌 것. 왜요? 더 이상 기댈 데가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정말 기대치 않았던, 생각지 않았던 그 기적을 그 중풍병자가, 38년 병대가 고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고쳐주신 분이, 정말 모든 사람이 자기를 외면할 때 자신에게 찾아와서 아무런 대가 없이 자신을 고쳐주신 분이 그 자리를 들어가고 명하니까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얼떨결에 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누군가 그것을 들어주면서, 이거 해! 하면은 여러분 말 들을 것 같아요, 안 들을 것 같아요? 전 듣죠. 왜 안 들어요? 들어야지. 너무나 분명하게 그 말을 들으면 고쳐준다는 기적, 그 증거들이 있는데, 그건 죄야 라고 해도, 좀 설교 시간에 이런 말하기 그렇지만, 그것은 죄라는 걸 내가 알면서도 불구하고 할 것 같지 않을 것 같아요. 하죠. 너무나 간절하게 고침받기로 원하니까.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고쳐주면서 명령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5장 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들고 가라고 명령하실 때에 곧 나왔는데, 동시에 이 사람이 순종했을 때에 그 나은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오늘 우리들에게도 중요해요. 다 고쳐주신 다음에 들고 가라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불가능한 명령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확인하고 싶어요. 좀 결과를 본 다음에 하고 싶어요. 그래야 창피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그래야지 나중에 어색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믿음을 보면, 성경을 보면 자꾸 재고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지 않아요? 재고 계산하는 거 없어요. 먼저 믿는 거예요. 불가능하고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을 일을 먼저 믿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함께한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는데 그날이 안식일만 아니면 얼마나 좋겠어요. 왜 하필이면 안식일이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른 날도 고쳐주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 많고 많은 날 중에 안식일에 와서 고쳐주시고 동시에 그냥 고쳐주시고 조용히 가시면 좋을 것을 왜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하시냐는 거예요. 정말 좋은 일이지만
조용히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람들이 많이 지켜보는 곳에서 기적을 경험했으니까 말을 안 들을 수는 없는데 얼마나 괴롭겠어요. 예수님이 처음 고쳐주실 때는 이 중풍병자는 그분이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그래서 막 기분 좋아가지고 자리를 들고 막 하다가 유대인들이 너 왜 자리를 들고 다녀? 어? 38년 동안 아팠던 중풍병자네? 어우, 어떻게 고침을 받았어? 다행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38년 동안 아팠던 것은 하나도 기억하지 않고 왜 지금 그 자리를 들고 다니냐고 막 책망하는 거예요. 얼마나 협박을 받았으면, 얼마나 무서웠으면 바로 뒤에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안 뒤에 이 중풍병자가 바로 유대인들에게 가서 어떻게 보면 이르잖아요. 밀고 하는 거예요. 나를 고쳐주신 분의 이름이 예수라고 합니다. 정말 기분 좋게 고침을 받았는데 한순간에 그 기쁨이 사라지는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자, 안식일에, 근데 자, 여러분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다니는 것이 왜 옳지 않은 거예요? 이거 누가 만든 거예요?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이런 규칙들을 만들었습니까? 좋은 의미로 만들었을 것 같아요? 나쁜 의미로 만들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좋은 의미였죠. 안식일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이 바로 상징이고 표징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거냐면 바로 우리가 모든 민족 가운데 특별하게 구별되고 선택받았다는 그 증거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라고 믿고 있어요.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쉬는 것이기도 하지만 정말 일을 하지 않아요. 불 스위치도 켜지 않습니다. 엘리베이터에 타면 엘리베이터의 그 버튼 층을 누르는 것도 하지 않아요. 이거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정말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구별된 증거라고 생각하면서 더 철저하게 지키려고 많은 규칙들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거 바로 장로교회 유전 뭐 그런 거예요. 제가 뉴저지 살 때에 맨하탄에 있는 빌딩에 신방을 간 적이 있어요. 마침 뭐 그날은 토요일은 아니었는데 그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그곳에 뭐라고 써 있냐면 토요일,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모든 층에 이 엘리베이터가 섭니다라고 써 있어요. 그 말이 왜 써 있겠어요? 그 빌딩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빌딩의 오너가 누구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라는 거죠. 한 20층 이상, 한 30층 정도 되는 건물이었던 것 같아요. 누가 눌러주는 것도 아니고 모든 층이 1층에서부터 2층, 3층, 4층, 나 30층 올라가는데 이게 다 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불편해요. 그런데 나만 불편하지 그분들은 하나도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쓰는 것이 바로 내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증거가 되니까 자부심을 가지는 거예요.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들이 예배를 주일날 와서 이렇게 드려요. 하루 쉬는 그날, 반나절, 어떻게 보면 하루 종일을 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 수고하면서 지내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이해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너는 그렇게 맨날 피곤하다고 하면서 왜? 주일날까지 그곳에 가서 이렇게 봉사하고 수고를 하냐? 그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요? 그것은 하나도 안 힘들어 라고 대답하겠죠? 사람 이야기하기 뭐하지만 우리 김미경 권사님 저한테 한 말 중에 제가 인상적인 게 있었어요. 우리 권사님이 교회 일도 열심히 하지만 한인의 일도 열심히 해요. 제가 그래서 권사님 한인의 일 힘들지 않아요? 아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그러니까 일하고 힘들고 또 주일날까지 와서 성가대로 열심히 수고하고 하는데 한인회까지 가가지고 봉사하는 건 너무 피곤하지 않아요? 딱 그랬더니 권사님이 나한테 뭐라고 했냐면 너무 재밌대요. 권사님이 나한테 그랬어요. 그렇죠? 너무 재밌대요. 그래서 그것을 하는 게 하나도 안 힘들대요. 우리 권사님이 주일 예배를 맨날 빼먹으면서 그렇게 하면 저한테 혼나겠지만 주일 예배도 성가대도 정말 열심히 하면서 거기다 한인회까지 열심히 하니까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피곤하지 않고 너무너무 재밌대요. 여러분에게 예배가 어떻습니까? 이 교회에 와서 우리 총녀선계 부업 봉사하고 찬양대 봉사하고 찬양팀 있고 뭐 썬데이스쿨 선생님으로 또 말씀으로 만나요 교사로 보이지 않는 곳에 안내로 막 여러분 막 섬기고 있어요. 얼마나 피곤해요. 육신적으로 피곤해요. 그런데 그 육신적인 그 피곤함이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고 하나님을 향한 자부심이면 하나도 안 피곤한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한 어떤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잘 지키기 위해서 만든 규칙들은 절대로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만들었던 규칙들이 오히려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 되어버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미국 장로교회가 장로교회예요. 그러니까 법,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이 절차, 그 얼마나 따지는지 몰라요. 미국 장로교회에 그래서 북구보도라는 어떠한 그 행정 매뉴얼도 있지만 법이 있지만 예배 파트가 따로 많이 있어요. 그 예배 파트를 보면 예배의 순서, 예배의 내용 그런 것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기록되어 있는지 몰라요. 동시에 그러한 순서의 어떠한 큰 틀을 제공하지만 그러니까 미국 장로교회에 속한 교회들이 한 2만 개 이상의 교회들이 질서 있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그 매뉴얼을 만들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 매뉴얼을 통해서 각 개체의 교회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그 규례서예요. 그것에 우리가 그것에 우리가 종속되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도 결코 이 주님의 말씀 위에 설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만든 것들이 아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잘 예배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 규례서가 헌법이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고 예배의 근본적인 목적을 잃어버린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안식일에 병자가 고침을 받았어요. 자리를 들고 가면 안 돼요. 하지만 그 사람이 바로 38년 동안 힘들어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안다면 너 왜 자리를 들고 다녀? 라는 말하기 전에 무엇을 축하해야 되겠어요? 고침을 받은 것 정말 그것을 축하하고 축복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해요. 누가 이것을 시켰어? 너는 뭔데 네가 이 안식일을 갖다가 어기고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막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38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이 갑자기 일어났어요. 기분 좋게 걸어가는데 그 유대의 지도자들이 막 그런 공격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리고 그분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한 외식적이고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 순서가 중요합니다. 앞에 순서가 막 길어지고 그러면은 어떨 땐 제가 찬송 하나 빼먹을 때도 있어요. 생각나세요? 일부러 안 불어요. 근데 아무리 시간이 가도 목사가 지 마음대로 말이야. 찬송가를 빼먹고 그럴 수가 있냐. 막 그러다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아니, 제가 우리 항상 예배 시작하기 전에 2부 예배에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시작하는데 제가 좀 딴 생각하다가 그러면 안 되는데 딴 생각하다가 사도신경으로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어요? 우리 목사님이 사도신경 했는지 안 했는지도 잊어버리고 그냥 잘 모르고 지나가면 감사하고 아이고 그래도 좀 이해하면 좋은데 갑자기 목사가 그냥 사도신경도 빼먹고 이게 무슨 예배가 되겠냐, 오늘 예배는 다 망쳤다, 시작부터 이렇게 망쳤으니 우리가 이거 뭐 하겠냐 막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제가 우리 2층에 계신 분들한테 이 파워포인트 하는 거 맨날 잘하라고 하지만은 가끔가다가 틀리잖아요. 뭐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좀 기계가 복잡해요. 솔직히 신경 쓰여요. 그런데 아 그럴 수도 있지라고 넘어가야지. 아휴 저거 맨날 틀리냐 이렇게 막 하면서 막 갑자기 막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막 예배에 집중하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여기에 모였는가, 어떤 절차라든지 뭐 그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여기에 왜 모였는가가 너무나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그 바리새인들의 태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가복음 7장 8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계명이 뭐예요? 사랑하는 계명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부모도 사랑하지 않고 이웃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무나 분명하게 그 바리새인들의 태도와 상관없이 나는 내 일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하시매, 18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이 말씀에 예수님을 향한 그 유대인들이 화를 내는 신성 모독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안식일의 자리를 들고 다니는 그것을 범한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안식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안식일에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안식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7일째 되는 날 쉬셨어요. 자, 하나님이 7일째 쉬셨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일은 다 끝났어요? 아니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고 계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7일로 끝나면 하나님은 더 이상 할 일 안 하세요? 하나님은 7일날 끝나셨어요. 더 이상 일 안 해요. 아니면 7일날 쉬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일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 뭐냐는 거예요. 안식일에 쉬셨다는 것이 모든 일을 마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에도 쉬시지만 동시에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다고 유대인들은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계속 일하신다는 그 증거가 뭐냐? 안식일에 아이들이 태어나요, 안 태어나요? 안식일에 사람이 죽어요, 안 죽어요? 생명을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생명을 거둬가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일.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거두어가고 그 중요한 일, 우리를 살아갈 수 있게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안식일에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하는데,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곧 무엇과 다 관련되어 있어요. 사람을 살리는 것과 관련되어 있어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안식일에 일한다라는 것은, 내가 안식일에도 아버지처럼 일한다는 것은 나는 안식일에도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늘의 권세가 내게 있다는 것을 너희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죄사함을 선포하시면서 그들이 못 고치는 그 병자를 고쳐주는 거예요. 이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바로 하늘의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들이 만든 어떤 규칙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무조건 그것들을 다 없애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좋은 마음으로 지키려고 하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그 좋은 마음을 끝까지 지키고 사람을 살리는 일, 그것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우연히 명성교회 김사만 목사님 설교를 듣게 됐어요. 노무현 대통령의 장례식에 명성교회 성가대가 가서 찬양했어요. 그때 말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인데 교회인데 그곳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곳에 하나님의 어떠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자리라면 어느 곳이든지 가야지 내가 왜 안 가냐라는 거예요. 그 말이 또 그렇게 생각하는 걸 보니까 참 의미가 있게 제가 들렸어요. 눈치 보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곳에 가서 내가 목사인 거 알고 우리 성가대가 교회 성가대인 거 알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사람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함께 해달라는 그 의미로 우리가 예배하고 또 우리 대통령이었던 그 사람을 위한 장례식에 가서 찬송하는 게 뭐가 잘못됐냐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본적으로 뭐 동의하는 분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분도 있겠지만 사람을 살리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예수를 알리는 일에 그러한 것은 조금도 타협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생명을 살리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신성 모독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거예요. 구약 성경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장면이 있긴 있어요. 몇 구절 안 나와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아버지가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서는 유대인들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해요. 무서운 존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성부를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 아버지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어요? 동등한, 자기가 곧 하나님과 그 아버지와 아들은 동등한 존재예요. 그 유대인들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 자체를 가지고 그렇다면 당신이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라는 거야? 그리스도라는 거야? 메시아라는 거야? 라는 것을 벌써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성 모독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진리니까. 그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것은 예수님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만 하는 것이 기도입니까? 기도는 뭐예요?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주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전등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하고 불러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죠. 하지만 그 하나님 그렇게 부를 때는 멀리 있는 존재예요. 들어주실 수도 있고 들어주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정말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이 해줄 수 있는데 안 해주시겠어요? 그렇게 안 해줄 부모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이, 요한복음 1장 12절이 그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이 곧 누구예요? 이름이, 그 이름이 누구예요? 영접하는 자, 곧 예수를 믿는 자는 아니에요. 영접하는 자, 곧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의 권세가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있지 못한 거예요. 분명하게 우리보다 먼저 된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을 향해서 너 신성모독이냐 하면서 막 정죄하고 있고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뭐예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새 것이 뭐예요? 우리가 바로 그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동시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를 온전히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식일에 행동을 제한받는 사람, 행동을 제한받는 것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동시에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안식일에도 일하시면서 우리의 생명을 보호해 주고 계세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 여러분들 오셨는데 하나님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아들의 권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